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참 많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 겉보기 숫자나 뻔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부터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의 복잡한 판결, 그리고 당장 우리 집앞 레비 스타디움의 교통체증까지 이게 다 전혀 다른 뉴스 같지만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청구서를 내미는지 그 연결고리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글로벌 질서의 판도를 보여주는 두 가지 굵직한 소식인데, 6월 5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각각 185명씩 총 370명의 포로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네,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바로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양측은 서로의 도시를 향해서 막 미사일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격화되는 와중에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적국과 연락을 주고받고 사람을 교환하는 건가요? 뭐 카톡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전쟁이라는 그 극단적인 카오스 속에서도 작동하는 일종의 뒷골목 외교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뒷골목 외교요?
네, 보통 이런 교환은 양국이 직접 한라인으로 통화해서 내일 국경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제3국이 철저하게 중재자로 개입을 합니다.
아, 제3국을 통해서요.
맞아요. 전장에서는 서로 막총을 쏘지만 스위스 제네바나 중동의 어느 밀실에서는 양측 실무자들이 명단을 딱 놓고 치열하게 접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그 아래에 끊어지지 않은 아주 얇은 외교적 통신선이 숨겨져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고 복잡한 과정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교환을 하는 걸까요? 이거 혹시 휴전 협상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휴전의 신호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공격 보도도 계속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왜 굳이?
이건 오히려 양측 정권의 철저한 국내용 압력 밸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밸브요?
네, 전쟁이 길어지면 전방의 군인들과 후방의 가족들 사이에 극심한 피로도와 분노가 쌓이잖아요.
당연하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불안하니까요.
이때 포로 교환은 국가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선전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을 당장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나긴 전쟁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적과의 최소한의 거래를 허용하는 참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병력의 사기를 올리고 가족을 제외시키는 거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포로 교환이 장기전을 버티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면 유럽연합, 즉 EU의 최근 움직임도 결국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서발칸 국가들과의 회의에서 EU가 확대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발언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의아하신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 전체가 막 에너지 위기다, 인플레이션이다 난리잖아요. 비유하자면 동네에 아주 큰 불이 났는데 오히려 우리 집 울타리를 허물고 외부인들을 더 집안으로 들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겉보기엔 방에 불이 났는데 식구를 막 늘리는 비이성적인 행동 같아 보이죠. 하지만 지정학적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건 철저한 계산이 깔린 방어막 구축입니다.
방어막 구축이요? 어떻게 그게 방어가 되죠?
서발칸 지역 국가들, 즉뭐 세르비아나 알바니아 같은 나라들은 유럽의 뱃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만약 EU가 이들을 경제적, 정치적 테두리 안으로 빠르게 흡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 공간으로 남게 되나요?
빈 공간으로 놔두질 않죠. 러시아나 중국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본과 인프라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급망 확보나 지역 안정 측면에서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방 한가운데에 완전 적대적인 세력이 앞마당이 생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울타리를 밖으로 더 크게 밀어내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생존 문제인 거죠.
단순히 착한 이웃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 빈 땅을 적에게 내주기 싫어서 미리 알박기를 하겠다 이런 거군요. 근데 기존 EU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갈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적인 내부 갈등의 원인입니다.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오면 기존 멤버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 아닌가요? 뭐 예산이나 이런 거 말이에요.
정확히 그 지점이 EU 내부가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U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이 공동농업정책, 그러니까 CAP라는 이름의 농업보조금으로 쓰입니다.
3분의 1이나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새로 들어올 서발칸 국가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들이 EU에 가입하면 기존에 프랑스나 폴란드 농부들이 받던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 파이를 이 새로운 가입국들과 쪼개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아, 파이는 그대로인데 숟가락만 더 여러 개 얹게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의사결정 구조나 법치 기준 정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도 따라오고요.
기존 국가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에 내 밥그릇이 당장 작아지는 걸 납득하기 참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대륙은 지금 지정학적 생존을 위한 국경의 확장과 내부 재정의 한계라는 두 거대한 딜레마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유럽이 외부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국경을 허물어서 서발칸 지역까지 막 흡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 시선을 이제 미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죠.
미국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수백억 단위를 쏟아부어서 철저하게 국경의 문을 걸어잠그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상원 통과 소식이 있었죠.
네, 미 상원에서 이민 단속과 추방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규모가 무려 700억 달러입니다. 뭐 아직 하원 절차가 남았지만 액수 자체가 진짜 천문학적이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700억 달러라는 돈은 단순히 남쪽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더 높게 쌓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 장벽 말고 바른 데도 돈이 들어가나요?
이민세관 집행국, 즉 ICA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미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단속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 중 상당수는 나는 시민권자고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뉴스가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희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파급력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 연방정부의 700억 달러짜리 결정이 당장 우리 베이 지역, 캘리포니아 산호세나 오클랜드에 있는 평범한 비즈니스나 동네 상권에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산호세에서 꽤 큰 규모의 한인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사장님은 시민권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네, 합법적인 신분이죠.
그런데 이 700억 달러 예산이 집행이 되면 ICA I9 감사, 즉 고용자격 증명서류에 대한 현장 단속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아, 단속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감사를 더 자주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단속 소문이 쩍 돌면 주방이나 홀에서 일하던 서류 미비 노동자들 혹은 신분이 불안정한 직원들이 출근을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헉, 그러면 식당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인력의 뭐 20% 30%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당장 점심 장사를 접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가 닥치는 거죠.
와, 이게 식당뿐만이 아니겠네요. 캘리포니아의 그 거대한 농장지대, 건설 현장, 심지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청소 용역 업체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학교나 법률 상담 수요 같은 실생활 체감도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이민자 노동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가 딱 멈추면 도미노처럼 베이 지역이랑 캘리포니아 경제 전체의 공급망이 타격을 입겠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의 소비 위축이라는 숨겨진 타격도 발생합니다.
소비 위축이요?
신분 문제로 불안함을 느끼는 이민자 가족들은 아예 외출 자체를 줄여버리거든요.
아, 잡힐까봐 안 나가는 거군요.
네. 마트에 가서 쇼핑을 덜 하고 주말에 외식을 하지 않으며 지역 행사에 아예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즉, 단속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웃이 겪는 그 공포와 위축이 결국 내 비즈니스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경제적 연결망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무섭네요. 연방정부의 거대한 예산 집행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 식당의 매출 장부와 연결된다는 거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이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또 하나 떠오르거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최근 몇 년간 대법원 트렌드를 보면 약간 정부기관들이 너무 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러면서 기관들의 권한을 뺏는 쪽이었잖아요.
네, 규제 축소 흐름이 강했죠.
근데 6월 5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반대로 연방통신위원회 FCC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특히 SEC의 부당이익 환수 권한을 지지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갑자기 왜 정부 편을 든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권한을 줄이던 추세에 갑자기 제동을 건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이 판결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부당이익 환수, 영어로는 disgorgement라고 하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벌금과는 완전히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 지역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테크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유령 유저 데이터를 막 부풀려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한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쳐보죠.
네, 사기를 친 거네요.
창업자들은 그 돈으로 막 코아로운 생활을 즐겼겠죠. 나중에 이 사기극이 적발되었을 때 SEC는 단순히 너희 법을 어겼으니 벌금 10억 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너희가 사기로 벌어들인 그 100억 원 전체를 핀셋으로 찝어내듯 정확히 다 토해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부당이익 환수입니다.
와, 불법으로 얻은 과실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압수해버리는 진짜 강력한 무기군요.
네, 대법원이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권한만큼은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 및 금융기업이 밀집한 베이 지역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이 많으니까요.
아무리 자유시장을 강조하더라도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 행위나 반칙에 대해 최소한의 경찰 역할은 연방정부가 해야 한다. 이런 마지노선을 그어준 겁니다.
혁신은 자유롭게 하되 선을 넘는 기만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뺏어버리겠다. 뭐 이런 명확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네요.
네. 기업 규제와 시장 감시의 선을 다시 명확하게 그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거네요. 자,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기업을 어떻게 옥죄거나 풀어주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물 경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도대체 이 기업들과 시장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자연스럽게 거시경제 지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국 5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동업 일자리가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를 유지했습니다.
네, 지표 자체는 아주 견고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표만 보면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튼튼하다는데 제 주변 사람들과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보면 진짜 완전 딴판이거든요.
체감 경기가 전혀 다르죠.
네, 마트에 가면 계란값, 우유값에 놀라서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왜 정부의 데이터는 파트를 하고 있는 건지. 성적표는 A+인데 학생은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인 상황 아닌가요? 이 거대한 괴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괴리감의 정체는 바로 숫자의 착시, 그리고 임금의 질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의 착시요? 17만 2천 개가 늘어난 건 팩트잖아요.
팩트죠. 1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우리 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연봉 테크 일자리나 금융권 일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일자리의 종류가 다르군요.
데이터를 쪼개보면 이번 고용 성장을 주도한 건 서비스업, 의료 보조, 그리고 지방 정부의 행정 일자리들입니다.
아하.
즉, 일자리의 개수는 늘었지만 정작 중요한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오르는 속도보다 동네 마트 영수증에 찍히는 물가 상승 속도가 여전히 훨씬, 진짜 훨씬 더 빠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명목상의 월급은 뭐 찔끔 올랐을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가처분 소득, 즉 내가 집세 내고 밥 먹고 나서 진짜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더 무서운 건 겉보기에 이 화려하고 강력한 고용 수치가 총치자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고용 지표가 좋은데 그게 왜 부메랑이 되나요? 오히려 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작동원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지금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계속 금리 올렸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직장이 있고 돈을 계속 벌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비를 하겠죠?
소비가 줄지 않으면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물건을 계속 사니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버텨주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밟아 죽일 때까지 고금리를 계속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긴축을 유지해도 경제가 안 망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지독한 딜레마네요.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탄탄하다는 뉴스가 당장 우리 동네의 산타클라라에서 집을 사려고 모기지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당분간 7%대 높은 이자를 계속 내라 이런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금리가 안 떨어지면 주택 매매가 꽁꽁 얼어붙고 집을 못 사니 사람들이 전부 렌트 시장으로 몰려서 렌트비는 계속 치솟습니다.
테크주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요.
맞아요. 테크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를 줄이죠. 거시적인 경제 엔진은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데 정작 그 엔진 안에 타고 있는 개개인의 승객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고금리 압박에 질식해가는 상황. 이것이 바로 4.3% 실업률이라는 긍정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현실입니다.
듣고 보니 경제 뉴스를 볼 때 진짜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자, 이런 거시경제의 함정을 안고 이제 우리의 일상과 당장 직결된 로컬 뉴스 두 가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베이 지역 분들이라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죠.
첫 번째는 노스베이의 스마트 열차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많이 놀라셨군요.
놀랄 수밖에 없죠. 현재 스마트 열차는 승객 수가 너무 적어서 비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완전히 텅 빈 기차인데.
맞아요. 이용률이 조조하죠.
근데 노스베이 유권자들이 이 열차의 운영 자금을 대기 위해서 무려 앞으로 30년간 판매세를 연장하는 방안에 70%가 넘는 아주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솔직히 아무도 안 타는 기차에 왜 내 지갑에서 세금을 30년이나 더 빼가겠다고 찬성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승객수라는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호스님처럼 황당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쵸, 돈 낭비 같잖아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금 당장의 혼잡도나 교통수단으로 이 열차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 기차의 진짜 정체는 바로 부동산과 미래 도시 개발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기차가 도시 개발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요? 오, 그게 무슨 뜻이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전문 용어로는 TOD라고 하는데요.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베이 지역은 낡은 조닝 법규, 즉 용도 지역 규제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 그 허가 받는 거 진짜 엄청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중교통 기차역이 생기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법규에 따라서 기차역 반경 일정 거리 안에서는 기존의 그 까다로운 규제를 우회할 수가 있어요.
아, 규제를 피해간다고요?
네, 우회해서 고밀도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과 권한이 생깁니다. 지역 정체성을 바꾸고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민들은 단순히 기차표를 끊고 타고 다니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장기적인 투자인 거죠.
10년, 20년 뒤 노스베이 지역의 그 텅 빈 땅들을 거대한 주거 콤플렉스와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일종의 개발면허증을 세금으로 미리 사들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베이 지역의 장기적 주거구조 변화를 노린 거죠. 북부 베이 지역 주민들은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하는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인 경제 생태계와 고밀도 주거지를 갖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서 30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자에 딱 베팅을 한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지금 당장 기차가 비어 있더라도 그 철로가 깔려 있어야만 미래의 도시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다는 걸 간파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 투표인 겁니다.
베이 지역 주민들의 그 안목이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네요. 자, 30년 뒤에 미래를 그리는 투표도 대단하지만 당장 우리 코앞에 진짜 발등에 떨어진 불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 FIFA 월드컵입니다.
당장 2년 뒤 베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몇 달 동안 완전히 마비시킬 초대형 단기 충격파입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하고 30개가 넘는 무료 시청 행사도 준비 중이라는데 경제 특수를 누린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라 저는 당장 101번이나 237번 고속도로 트래픽부터 걱정되거든요.
네, 트래픽 장난 아닐 겁니다.
평소에 99ers 풋볼 경기 하나만 열려도 산타클라라 일대가 완전 꽉 막힌 주차장으로 변하잖아요.
그 트래픽은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특수 이면에 숨겨진 실생활의 불편함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로컬 커뮤니티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수백만 명이 몰려들면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는 우버처럼 다이내믹 프라이싱, 즉 수요에 따라 가격을 아주 천정부지로 올릴 겁니다.
아, 햄버거 하나에 뭐 3, 40불씩 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또한 경기장과 행사장 주변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의 경찰과 치안 인력이 집중 배치됩니다.
네, 경호를 해야 하니까요.
이른 곧 산호세 외곽이나 쿠퍼티노, 써니베일 같은 우리 동네의 일상적인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나는 축구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한인 가정 입장에서는 뭐 경기장 방문 여부를 떠나서 주말에 마트를 가는 동선, 아이들 학원 픽업 시간, 심지어 우리 동네의 치안과 외식 물가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군요.
네, 대중교통 이용 계획이나 이동 동선을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로컬 인프라를 얼마나 극한으로 시험대 위에 올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진짜 지금부터 셔틀버스 노선이나 우회도로, 그리고 월드컵 기간 동안의 로컬 물가 폭등에 대비한 우리 가족만의 대응 매뉴얼이 필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었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총탄을 피하며 이루어지는 포로 교환의 뒤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생존을 위해 발칸반도로 국경을 확장하려는 유럽의 딜레마, 그리고 거꾸로 국경을 걸어 잠그는 미국의 천문학적 예산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식당 사장님의 인력난으로 직결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네, 거시경제와 로컬 이슈도 있었죠?
맞아요. 호황이라는 고용 지표가 우리의 모기지 금리를 오히려 얼과매는 역설, 그리고 스마트 열차라는 트로이의 목마와 2026년 월드컵이 베이 지역에 몰고 올 아주 물리적인 변화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이 모든 파편적인 뉴스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우리 일상의 질서와 비용,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나 연준의 고금리 정책, 대법원의 규제 철퇴 같은 거시경제의 파도는 우리 개인이 결코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자율을 내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도가 우리 동네 앞바다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스베이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지역의 미래 지도를 스스로 그렸듯이, 그리고 로컬 커뮤니티가 이민 정책 대응을 고민하듯이 말이죠.
아, 정말 와닿네요.
정치자 여러분, 지금 저 멀리서 밀려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그저 맨몸으로 막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그 파도 위로 과감하게 올라탈 여러분만의 단단한 서핑보드를 지금 깎고 계신가요?
와, 멋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그 서핑보드가 이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